금빛 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목사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섯째 인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몇 번은 계시록 7장에 계시된 사실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말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나성중앙교회 박진영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고 꼭 CD를 신청해서 몇 번씩 들으시면서 익숙해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626, 374, 9480번입니다. 626, 374, 9480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요. 계시록 7장 1절로 3절을 봉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네, 지난 시간에 계시록 6장에 여섯째 인을 떼었을 때 일어난 사건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예, 예.
이제 7장에 예언된 사건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예.
7장의 일곱째 인에 대한 기록은 없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네요.
예, 이제 일곱째 인은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 7장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봉독한 말씀대로 6장의 계시를 보여주신 후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네.
그리고 바람을 잡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건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 말씀에 표상적으로 예언된 사건에 대하여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처음에 본문으로 읽었지만은 목사님이 다시 1절로 3절까지를 읽어보시죠.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예, 2일 후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2일 후는 6장의 계시를 보여준 후에 라는 뜻이거든요. 예, 요한이 본 것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이었죠. 예, 땅 내 모퉁이라는 말은 온 세상을 표상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표상할 때 사방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여기서도 같은 의미로 쓴 것인데 이사야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2절을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예, 여기 땅 사방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흩어져 사는 세상 전체에서 모을 것이라는 의미거든요.
예.
예, 사방을 우리 번역에 내 모퉁이라고 했는데 그건 사방이라는 뜻입니다. 이 계시록 20장 8절에 땅의 사방 백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거기 사방이라고 번역한 말이 7장 1절에 내 모퉁이라고 번역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
그리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라고 했는데 바람은 표상적으로 재난이나 전쟁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을 공부할 때 설명한 말인데요.
예.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49장 36절로 38절입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베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이 말씀에 바람이 재앙 곧 원수가 쳐들어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예.
이 말씀 외에도 구약 성경에 바람이 전쟁을 표상하는 것으로 묘사된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으라 한 것은 이런 재난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이거든요.
네.
예, 땅과 바다와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땅은 계시록에서 표상적으로 바다의 반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바다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라고 계시록 17장 15절에 예,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대체적으로 유럽 대륙을 나타냅니다. 예, 다니엘 7장에서 네 마리 짐승이 바람이 부는 바다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인구가 많은 유럽 지역에서 전쟁으로 제국이 성립되는 것을 표상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므로 땅은 아직 개척이 덜 된 미주를 뜻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백성의 지도자를 표상합니다. 다니엘 4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큰 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가 왕을 표상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을 하나씩 다 표상적으로 설명을 해도 결국은 온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상이라고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 말은 온 세상의 재난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다 하는 말은 온 세상에 재난이 이르지 않도록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 그런 말인데
네.
그 이유가 이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다.
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위하여 바람을 붙잡게 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나 재난이 인치는 일을 도울 수도 있죠.
네.
그때는 바람을 붙잡는 것이 재난이나 전쟁을 이용하는 것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 인치는 사업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면은 이 바람이 전쟁 바람을 붙잡는다는 것은 전쟁을 나지 못하게 한다, 재난이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인치는 사업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면은 인칠 수 있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인치는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붙잡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바람이 전쟁이나 재난을 상징한다면.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난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은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
예,
같은데요.
예,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예,
저는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인치는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을 붙잡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만일 전쟁이나 재난이 인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막아준다면 전쟁이나 재난이 바로 인치기 위하여 바람을 잡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때에는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나게 함으로 인치는 것을 방해하는 바람을 잡아두는 것도 된다는 말입니다.
네. 네. 성경에서나 역사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지요?
예, 성경에 그런 사건이 있고요.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성경 사무엘상 23장 24절로 2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편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혹이 다윗에게 고함해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예, 이 말씀을 보면요. 다윗과 그 일행이 사울왕의 군사들에게 쫓겨서 다급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다윗이 있는 산을 사울의 군사들이 완전히 포위한 것입니다.
예.
이제는 다윗이 피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유다를 침노하는 일을 허락하시므로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게 하셨거든요.
예.
예. 그래서 블레셋이 유다를 침노한 전쟁으로 다윗을 체포하려는 사울의 바람을 붙잡게 한 것이죠.
예.
예. 예.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다윗을 침노하는 일을 허락하지 아니했으면은 다윗은 체포됐을 것입니다.
예. 예. 정말 그렇네요.
예.
그렇게 바람을 잡아주셨다라고 하는 표현.
예.
예. 그것을 전쟁을 못하게 한다는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예.
반대로 그것을 핍박의 바람을 잡아준다는 쪽으로 생각을 못했네요.
예, 그래요.
예.
제가 여러 번 계시록 들어도 그렇게 해석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예,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기록한 다윗의 처지를 보니 아주 딱 맞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지요?
예. 그런데 또 역사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예. 사건이었습니까?
예, 그것은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종교개혁 기간 동안 아마도 다섯 번의 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독일에.
예,
예. 예, 이 독일 황제 찰스 5세가 개혁 세력을 억압하려고 할 때에 외국에서 독일로 침략을 했습니다. 이 찰스라는 말을 독일 발음은 찰스가 아니죠. 카를로스입니까? 예, 어쨌든 이 영어 발음으로 만나 우리 찰스 5세라고 배워가지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개혁 세력을 억압하려고 할 때마다 외국에서 독일로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핍박의 손길을 펼 수가 없게 되어서요. 전쟁해야 하니까요.
예.
예, 핍박의 손길이 멈춘 동안 개혁운동은 또 발전했고 그렇게 다섯 번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압박할 수 없는 세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 군인을 모집하는데 개혁 세력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독일에서 개혁 세력을 합법화하게 되었거든요. 예, 전쟁으로 핍박의 바람을 잡아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요, 개혁이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당연하죠.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면은요, 루터의 개혁 운동을 박해하려고 할 즈음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프랑스와 터키의 침공이 있어서 독일 황제의 찰스 5세가 루터의 개혁 운동을 저지할 겨를이 없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 다섯 번의 전쟁은요, 1521년부터 1526년까지 프랑스 왕 프란스 1세가 독일을 침공했습니다.
예.
그리고 1227년부터 1529년까지 또 프랑스 왕이 교황과 결탁해서 독일을 침공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536년부터 1538년까지 다시 프랑스 왕이 터키 황제와 동맹하고 독일을 침공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1542년부터 1544년까지 이 프랑스가 다시 터키와 동맹해서 또 침공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번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터키 황제 실리만 1세가 자기 권력을 확대하려고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를 침공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독일 황제 찰스 5세가 이것들도 격퇴했어야 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사정으로 루터의 개혁 운동을 힘을 다해 저지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되는 전쟁에 군사를 동원해야 되는데 개혁파를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군사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 개혁파들을 거기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혁파들을 또 더욱 압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혁파들은요, 1531년 12월에 슈말카알텐에서 회합을 하고 슈말카알텐 동맹을 체결을 했거든요. 그 이듬해 1532년 봄에 터키 황제 슐리만 1세가 다시 침공을 했는데 독일 황제는 개혁자들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렌버그에서 개혁자들과 화친 조약을 체결하고 개혁자들도 독일 황제를 도와서 터키군을 방어하는 데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혁운동은 확산되어 갔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종교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을는지도 모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의 일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바람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고 보호하기 위하여 바람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람을 잡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것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 구절을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루터의 개혁 시대를 보면은 개혁자들을 핍박하는 바람을 전쟁을 통하여 잡아주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바람을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업과 백성들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바람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것을 잡는 방법은 그때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서 택하실 것입니다. 루터 시대는 프랑스와 터키가 독일을 침입하는 전쟁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바람을 잡아주었고요.
예.
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서에 있는 것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으로 다윗이 핍박받지 않도록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람을 잡아준 것이죠.
예. 예. 목사님, 루터 시대의 사건을 보니까 아주 정확합니다.
예, 그렇게 느껴지죠?
예. 예. 바람을 잡는 것이 그냥 전쟁이나 재난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여태까지 그렇게만 생각했는데요.
예.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해의 바람을 잡으시는 것이 확실하네요.
예, 저는 그렇게 확실합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전쟁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면 전쟁을 하도록 두심으로 핍박의 바람을 잡으시고
그렇죠.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핍박의 바람을 잡는 것일 때에는 전쟁의 바람을 잡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확실한 것
예,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떼셨을 때 일어나는 사건 중간에 바람을 잡아서 인치는 사업을 하는 기간이 있겠네요.
예, 그렇죠. 여섯째 인 사건에서 마지막 사건이 굴과 산 바위에게 자기들 위에 무너지라고 부르짖으며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 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예.
그 외침에 대한 대답이 7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그날에 능히 설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바람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자,
2절, 3절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말씀은 이미 설명한 셈인데요. 바람 잡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인치는 기간 동안 이 세상은 대체로 평화롭겠죠. 이 기간에 지나가면은 환란과 핍박이 일어날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은 환란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을 잡아주는 동안 생명의 복음이 속히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아마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기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런 기간도 있습니까?
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5장, 살전 5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여기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예.
그렇죠? 물론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울러 홀연히 멸망이 이르기 전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만한 기간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 그 기간이 바로 바람을 잡아주는 기간인데 바람을 잡아주는 기간이 얼마나 될는지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어영비영 지나다가 홀연히 멸망이 이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람 잡아주는 기간 동안 최대한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을 맞은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인을 맞아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아무튼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다치기까지 핍박과 환란의 바람을 잡아줄 것입니다. 참 감사한 약속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환란과 핍박이 닥치기 전에 우리의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예.
아마 이 라디오로 이 기별을 전하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의 일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 또 모를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예, 이 7장에는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만 말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인에 무엇이 새겨져 있는지는 인의 내용을 밝혀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이라는 말 헬라어가 이 스프라기다인데요. 자신의 문서나 노예 혹은 소유물 등의 소유권이나 보증을 나타내는 표시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예, 아마도 이것은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짐승의 표와 대조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인을 맞은 백성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나 안전을 보장받는 자들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14장에 인 맞은 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거기에는 인 맞은 자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14장을 공부할 때 또 자세히 말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은요. 여기 인이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7장에는 이마에 인을 친다고 했고요. 14장에는 입 맞은 자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보면은요, 인에 새겨진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나고 생각됩니다.
네.
그것은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하나지요. 어린 양의 이름이나 아버지의 이름은 하나입니다. 곧 여호와입니다. 예. 그들의 이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새겨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겠군요.
예.
그런데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두 이름이 찍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은 같은 한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마태 28장 19절을 읽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 아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예.
여기서 아버지, 아들, 성령은 셋으로 복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셋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는 이름들로라고 하지 않고 이름 단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이 같은 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지요.
네.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라는 말 보다가 이 말씀에 계시된 대로 삼위일명이 더욱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유일한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아마 애청자들도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대부분의 교인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예수님 뭐 이 얘기만 듣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으면은 모르는 교인들도 엄청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요.
네.
그런데 이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 그 말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삼위는 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래서 삼위 일명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스스로 계시는 분, 아들도 스스로 계시는 분, 성령도 스스로 계시는 분.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할 때요, 그 일체의 의미는 존재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아주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은 다 그 존재성이 누구에 의존되어져 있지 않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존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일체성은 바로 존재성인데 아버지, 아들, 성령이 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 되지요. 그래서 인맞은 자들의 이마에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이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찍힌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왜 거기에 성령님의 이름은 있다고 기록이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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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죠.
예. 근데 목사님 왜 이마에 그 이름을 인쳤을까요?
예.
무슨 깊은 의미가 있겠죠?
이마에 인친 예. 거 말이죠. 예. 아, 깊은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예, 성경 사상에서 이름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름과 그 이름을 가진 자를 완전히 동일시합니다.
네.
예. 예, 저의 이름이 가는 곳에는 제가 실제로 가는 것과 같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만큼 이름은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품성과 속성 및 그분의 전 신격이 담겨져 있고 또 그분의 권위와 능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성경의 이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가 그 이마에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외에도 그들은 그들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예,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 성경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애청자들이나 저나 목사님도 이 이름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방송 이 강론을 하면서 언제 한번 자세히 말한 것 같네요.
네.
제가 이 방송 강론을 지금 3년째 합니까? 3년째 하나? 4년, 3년째 하나? 하여튼 예, 3년째 하네요.
네.
예, 3년째 하면서 이 이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마에 그 인을 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일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해할 때에 이것을 한 번 더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다음 시간에 오늘은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 이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시죠.
예, 우리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을 치도록 바람을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 바람의 성질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금이 바로 그 바람을 잡아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 기간인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인을 맞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해주시고
아멘.
애청자들도 인을 맞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리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